예, 오늘 저희들이 그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주일이라서 이렇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일이라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이제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섬김도 이렇게 또 감당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새벽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제 특사를 하면 다른 날은 괜찮은데 저도 주일날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뭐 기도를 해도 좀 베드로전서를 또좀 하다가 한 5분만 지나면 로마서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좀 아니지, 지금은 베드로전서를 해야 되는데 또뭐 그러다가 또 이제 저희들이 뭐또 일부도 예배가 있고 1, 2, 3부 예배가 있고 또 마치고 나면 뭐 회의도 있고, 그렇죠? 한 5시, 6시 정도,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뭐 혼수 상태에 가까운 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이 말씀 한번 1절을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먼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사실 그 요약하기도 하고 또 환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또 성경에서 상당히 이제 그 난의 구절에 해당하는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 베드로 사도가 주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선을 이제 행하지만 고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참고 있는 그 성도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 역시도 이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 하면 이제 하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이제 누구한테 가게 되느냐?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의 한 부분,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 그 영들에게 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무슨 선포를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 옥에 있는 그 영들이죠, 영들, 마귀와 또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와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 그런데 여기 옥에 있는 그 영들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렇게 이해되어졌죠. 이제 노아 당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던 바로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그 홍수 때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들, 그들이 그 어떤 악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처소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B였던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그런데 이제 이 노아 시대를 잘 한번 봐라, 잘. 노아 시대를 잘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죠? 선을 행함으로 그들 역시도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 그 세상은 불순종했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그 여덟 명의 소수,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이 여덟 명은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 신뢰했던 그 방주에 탔던 여덟 명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의 이제 홍수 때 목적지가 되는 아라랏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도구가 됐죠. 그러면서 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성도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받은 세례다, 세례. 그런데 이 세례의 핵심이 뭐냐? 노아 때처럼 바로 그 어떤 죄된 우리들의 육체 더러움, 그 육체 더러움을 씻는 것, 그 육체 더러움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하는, 정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서약하는 것. 어떤 서약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그 선한 양심의 그 서약,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로 받은 그 세례가 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육체의 더러움을 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분을 향해 가기로 우리는 서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마지막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와 부활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그분 아래, 바로 그분에게 천사와 그리고 또 권세와 능력들은 복종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았던 그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냥 끝나는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고난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도 갑옷을 삼아야 된다. 이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병사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고난에 대한 이 마음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참 살면서 받는 이 고난, 이 고난은 끝이 아니고 승리와 그리고 또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이것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때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기가 악을 행해서 범하는 잘못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 고난들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죄와 관계를 끊어버렸다. 죄와 인연을 그 끊어버렸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그 후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그 남은 때, 앞으로 남은 삶을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효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 제가 이제 드린 그 강의 안에는 제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단수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이제 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정론을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른 책들을 다시 이렇게 쭉 좀 읽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마지막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도 한동안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거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그 조금 또 어떤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거 하면, 그러면 마치 고난이 어떻게 되죠? 이 고난을 또 받아야만,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죄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마치 이렇게 고난 그 자체를 미화시키는 듯한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를 뜻하나, 제가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참조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일반에 대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일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르침, 그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은 전제가 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받는 많은 그 고난들, 그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주나?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도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이제 과거에는 우리들도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주셨을 때 이제 남은 육체, 그러니까 육체 남은 때, 육체 남은 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체 남은 때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봤다. 그러니까 바로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은 스스로를 무장시켜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많은 길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되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들 마음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또 이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될 것이냐,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 3절은 이제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에,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족한고 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 이것은 다 음란, 성적인 잘못과 연관이 된 표현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방탕한 모습이죠. 성적인 부분입니다. 정욕도 같습니다. 음란한 욕구들을 절제 없이 탐닉하는 것. 그래서 음란과 정욕은 다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것은 세 가지 다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술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술 취함, 그리고 또 방탕은 무엇이냐? 술과 함께 난잡한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져 있는 모습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향락은 무엇이냐? 큰 술잔치입니다. 큰 술잔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술취함, 방탕, 향락은 다 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무법한 우상 숭배. 이제 고대에 많은 소위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느냐? 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극심한 성적인 타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 음란과 그리고 술, 그리고 또 하나 가무죠, 가무, 노래와 춤, 이것은 다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우리 여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란과 술과 그리고 또 춤과 노래, 이것들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오늘날도 한 사회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죠. 음란과 술과 그리고 또 가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 버린 그 대학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비방과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죠.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는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무가 있고 거기에는 성적 타락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 회식이라는 문화 자체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온갖 비방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니까 고대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과거에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음란과 술 취함과 가무와 우상 숭배가 결합되어진 그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 역시도 살았는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런 극한 방탕에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이상히 여겼고 비방을 했다는 것. 뭐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 문제는 우리들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당시 베드로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죠.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들을 보면 이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이상이 여기는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상이 여기시는 삶이 되면 안 된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이 여겨야 되지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상이 여기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이상이 여겨.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 저기는 아니 장로님인데 아니 권사님인데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이 이상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상이 여기시는 삶을 산다 그러면 참 이렇게 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은 참 이게 또 조금 다른 어감이지만 참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정 다른 뜻에서 부정적인 뜻에서 참 이상이 여깁니다. 이상이. 제가 요즘 참 세상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우리 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 혼란에 또 하나 막 중심인물로 꼽히는 차모 감독이 있어요. 차모 감독. 문학의 황태자라고 불렸다. 그분은 4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간증했던 게 학교 수업은 빼먹어도 교회는 빠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40평생 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그분이 CBS에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아주 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만 진짜 큰일 했구나.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뭐 다른 뜻에서 지금 이렇게 이상히 여기죠. 아니, 4대째 믿는 집안, 그리고 그렇게 학교 수업은 빼먹어도 주일은 안 빼먹었던 분,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나? 여러분, 제가 뭐 어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큰 사람 소개할 때도 저 사람 큰 인물입니다, 교회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큰 사람이 아니고 바른 사람입니다. 바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이 여겨, 이상.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상, 좋은 뜻에서 이상히 여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되죠. 그들이 참 비방하지만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할 거다.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서 고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해석하면서 이 구절과 그리고 또 3장 19절에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말씀과 아마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또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NIV 영어 번역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 지금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죽어 있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과거입니다. 과거.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과거에 예수, 과거에 복음을 듣고, 과거에 복음을 듣고, 과거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는 어떻게 됐죠? 바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사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던 바로 그분들이죠. 그분들에게도 지금은 죽어 계시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성도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분들은 결국 죽습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3장 18절에 기억하시겠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바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떤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방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비록 세상에서는 비방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사람들이 겪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그들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무장을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길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승리와 부활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무장시키고 이제 앞으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란, 정욕, 술잔, 방탕 이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비록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으로는 우리들을 다시금 영광스럽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도 정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